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의 어렸을 적 히트곡 벤입니다. 너무나도 친숙한 노래죠. 마치 사랑 노래 같긴 하지만 사실 이 노래는 1972년에 나온 같은 이름의 영화 주제곡이고 벤은 영화에 등장하는 쥐의 이름입니다. 사람과 쥐의 우정과 배신 그리고 복수. 이 영화는 공포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벤이란 영화가 속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 해인 1971년에 나온 다니엘 만 감독의 윌라드가 1편인 셈입니다. 외로운 소년 윌라드는 벤이라고 이름 붙여준 쥐와 함께 지내게 되고 서로 교감하지만 결국에는 반목과 배신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죽임을 당한다는 공포영화.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돼서 저는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선생님들 눈을 피해 가서 봤던 기억입니다. 영화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많은 장면들 속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윌라드가 자신이 키우던 그 많은 쥐들을 집 안에 있는 풀장에 빠뜨려 죽이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살처분하던 장면이 당시의 어린 저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하루가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가장 길고 긴 하루였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방역당국은 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용으로 기르던 병아리들을 살처분했습니다. 무섭게 번지고 있는 AI 때문이었습니다. 목에 채 솜털도 빠지지 않은 병아리를 살처분하고 난 후에 선생님들이 오늘 아침에 받았을 가장 가혹한 질문은 병아리 어디 갔어요? 였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2003년 첫 발생 이후에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뻥 뚫린 방역망과 효율만을 중시하는 밀집 사육,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자연의 재앙, 광우병이 그랬던 것처럼 구제역도 AI도 결국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이고, 그것은 40년도 넘은 오래전에 B급 영화가 그려냈던 재앙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영화 윌라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저는 그래도 요즘의 아이들에 비하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영화였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접해야만 하니까요. 그것도 쥐도 아닌 병아리들을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특검 수사에서 첫 번째로 구속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도 똑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은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릴 때 풍향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향후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중에서도 뇌물죄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 내용을 짚어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를 우선 좀 설명을 해주죠.
예, 오늘 재판은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지시한 적도 없고 특히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본부장은 손실을 끼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복지부, 국민연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들과 반대되는 증언들을 해온 건데요.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을 하면은 조단위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으로 2조 원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 국민연금이 만든 시너지 보고서가 근거가 빈약한 조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자, 오늘 재판 결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죠.
예, 앞서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묵시적 청탁관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최 씨가 이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낸 그 시기 동안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는 건데요. 오늘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서지 않았으면 국민연금은 합병 반대, 중립, 기권 중 택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은 삼성 계열사 합병이 성사가 어려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이 묵시적 청탁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예. 자, 특검이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결과에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뭐랄까요? 좀 미흡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또 항소심이 시작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것도 저 짤막하게 좀 얘기하고 끝낼까요?
예,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손실에 끼쳤다는 점에서 더 중형이 선고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더 중형을 요구했다라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항소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예상을 해보면은 보통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2심에서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 전 장관이 부인했던 사실관계가 오늘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됐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두 사람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바라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인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청와대 등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한편 삼성 측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청와대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관련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 2시간 뒤에 워싱턴에선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충격적 내용이다. 이것이 이제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 코미의 증언 내용. 이미 이제 서면으로 증언한 바가 있죠. 그 증언 내용인데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텔레비전 매체가 2시간 뒤에 있을 이 증언을 생중계하게 됩니다. 그대로 옮기자면 미국 사람들은 이 증언을 슈퍼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논쟁은 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최병근 특파원을 연결해서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특파원, 미국 언론들은 이번 증언을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같은 열기라고까지 하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CNN 방송이나 ABC, CBS, MBC 등 주요 매체가 모두 한국 시간 밤 11시, 이곳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시작되는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생중계합니다.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들이 많이 찾는 펍이나 태번이라는 술집들이 있는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문을 열어서 손님들이 맥주나 보드카를 즐기면서 청문회를 볼 수 있도록 해서 반짝 특수까지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민주당 당원이나 중도층들은 코미가 탄핵에 스모킨 건 핵심 증거를 내놓기를 바라는 눈치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코미를 배신자로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몇 시간 전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를 연결했는데 한 공화당 지지자는 코미는 미쳤다, 이런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예, 자 지금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서면 증언. 그런데 사실 실제로 파장이 있으려면 이게 이제 코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조금 아까 스모킹 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백악관의 반응은 밤사이에 나온 게 있습니까?
백악관은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이 코미 전 국장의 후임 인선을 발표한 이후엔 하루 이상 이 먹통입니다. 그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은 지금 코미 서면 증언을 놓고도 핵폭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튀어나올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이제 뭐 실제로 청문회가 열려봐야 알겠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소문 한 장치에 먹을 게 없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증언에서 다뤄질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사법 방해 혐의일 텐데 그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서면 증언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면 증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만찬에서 FBI 국장에 더 있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차례나 로열티, 충성을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에 자리를 대가로 정치적 충성을 요구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하라. 러시아 수사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이 손상되니 먹구름을 걷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도 사법 방해 혐의와 직결됩니다.
예. 자, 트럼프의 사법 방해 혐의를 그 실체를 규명하는데 도리어 지금 공화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눈길을 더 끌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인데요. 이 공화당 내 트럼프 저격수로 불리는 존 맥케인 의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맥케인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간주해왔는데 맥케인이 얼마나 추궁할지가 관심입니다. 그간 트럼프의 러시아와 푸틴 옹호 발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봐주기가 없는 질문을 던지면 트럼프에겐 치명적입니다. 이번 예. 청문회에 코미 출석을 요구한 건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부어 정보위원장입니다. 공화당 역시 코미 증언을 듣지 않고 넘어갈 방법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글쎄요 탄핵 카드를 선뜻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역사상에서 탄핵 근처까지 갔어도 탄핵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하니까 어떨까요?
예, 상원 의석 구조를 봐야 되는데 대통령 예, 과반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하원에선 435명 중 239명이 공화당이고요.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상원 100명 중에선 52명이 공화당입니다. 의석 수로만 보면 탄핵이 쉽지 않습니다. 또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표가 결집하면서 민주당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 공론화 시점은 중간선거 전략과 맞물린 구도로 봐야 합니다. 예, 지지율 40%가 안 되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나오는 게 정권 탈환에 용이하다.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의회 청문회 이후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뮬러 특검이 러시아 커넥션의 핵심 증거를 찾아내면 탄핵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들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죠. 자, 그나저나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지금 국정에 뭐랄까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 영향은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 감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정 추진의 동력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치 위기는 외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인 비즈니스 외교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를 더 올려라. 청구서 외교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해서 지지층 결집과 미국 정치권의 이슈로 선점하는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최병근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다. 또 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않다는 주장이죠. 팩트체크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첫 번째 네. 주장부터 볼까요?
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실은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그 무기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 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네, 긴급하면 안 하게 돼 있다. 일부 사실입니다. 법에요.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서는 생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요, 누가 하느냐? 국방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국방장관이 하는 거면 그러면 그동안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부정적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환경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가 없었다면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반대할 요건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되지 않는 거군요.
네. 물론 앞으로 국방장관과 환경부 장관이요. 협의를 해서 이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청와대에서 환경 영향 평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거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부지 면적이 작아서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 주장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드의 부지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선 사드 시설은 10만이지만은 기숙사라든가 운영 병력까지 다 했을 때 넘으니까 받아야 되잖아. 이러지만은 안 넘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 요것만 충분히 하겠다는데 청와대에서 너가 이거 시설 더 넣어봐 평가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자, 미군에 공여되는 골프장의 부지가 70만 제곱미터라고 청와대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서 저 10만 제곱미터에만 사드 시설이 들어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법에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환경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지난 정부에서 평가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사드 부지를 10만 제곱미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과거의 판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2004년에 내린 판결입니다. 군이 사격장 설치를 하면서 부지의 면적을 그 시설만 들어서 있는 5만 6천 제곱미터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요. 부지의 총면적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판결도 찾아봤는데 2006년에 부속시설까지 면적에 다 포함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런 판례들대로라면 70만 제곱미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드라는 게 이동식 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 제곱미터에 포함돼서 설치가 됐다가 그 뒤에 추후에라도 다른 부지로 이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 지역에 환경평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의 이동 가능성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 부지 안에서의 이동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결론은 미군에 공여하는 전체 이제 부지에 대해서 전부 환경 영향 평가를 해 놓는 것이 법에 부합하다라는
그게
거죠.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죠. 네. 그리고 미국이요 지금 괌에 사드 배치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 자국령인 괌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가 사드 배치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환경 평가 없이 사드를 임시로 배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2015년부터 23개월간 더 세밀한 환경평가가 시작이 됐는데 임시배치 기간 미비된 점을 보완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4월에 나왔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사람과 자연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 물론 괌과 성주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영구배치를 할지 여부를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7년간의 공개적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죠?
예, 첫 번째 예. 키워드는 예, 알박기 무력화입니다.
뭡니까 이건?
먼저 알박기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지난 4월 6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그 빈자리에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실장을 임명합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관할하고 또 규제를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보통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고 여당,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두 명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도로 보면 여가 셋, 야가 둘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방송통신 정책에서 여당의 입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지난 4월 6일 날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몫에,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몫에 지금 김용수 당시 실장은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했었고
예예.
그런데 그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만약 바뀌어도 그 여당 몫이, 당시의 여당 몫이 바뀌지 않게 알박기를 했었다.
예.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방송 장악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예. 당시 알박기 논란은 뭐 아무튼 기억이 납니다.
예.
당시 권한대행이 중요한 방통위원 자리를 그렇게 임명할 것까지 되느냐. 뭐 예. 이런 그 논란이 우선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알박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예.
엊그제 청와대는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김용수 방통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알박기가 간단히 빠지게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 방통위원 자리가 임기 3년이 보장되는 자리인데 차관 자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김용수 당시 위원이 이제 차관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당에서 이제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꼼수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방송계나 특히 또 여당에서는 알박기를 간단히 무력화한 신의 한 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예.
이렇게 돼서 이제 다시 정부와 여당이 방통위원회 다섯 자리 중 세 자리 과반수를 확보하게 됐는데
예.
올 연말에 지상파 방송의 제어가 문제도 있고 또 방통위에서는 각 방송의 지상파 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많이 강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재단의 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예. 참 근데 하여간 사람한테 자꾸 알박기 알박기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친구가 어용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오늘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김희수 후보자로부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기사였던 배용주 씨가
예.
이제 당시 시민군, 당시 이제 그 병력들을 치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요.
예.
증인 출석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은 어용단체가 배 씨의 증인 출석을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오후 회의에 출석한 배용주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저는 몇 통화 받았어요.
몇 통화 받았어요?
가족들한테.
가족들한테. 그 받을 때 느낌이 해유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협박한다는 느낌, 협박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니, 협박, 해유가 아니라 뭐냐면은 거기 나가서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냐.
예.
내가 그런 소리도 듣고.
예.
질문 자체가 조금 몰아가는 측면이 있었군요.
예,
친구나
그렇습니다.
가족이 협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어용단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용은 권력에 영합한다는 뜻인데 어용 친구, 어용 가족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대체 있느냐. 이런 그 힐난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예, 예.
한 달여 전, 그러니까 5월 6일 날 자유한국당 대변인 공식 논평입니다. 대선 전이죠. 당시의 논평을 보면 5.18 유공자가 국가고시에 5에서 10%의 가산점을 받는데
예.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사실 이 부분은 가짜뉴스라고 해서 나중에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정식 대변인 논평으로 지적을 했었고요. 또 5.18 유공자에 대한 특혜 문제도 너무 많다고 한 달 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5.18 정신을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이제 어용단체라고 얘기했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자 본인은 젊었을 때 민주화운동을 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예.
지난 84년에 당시 이제 김대중, 김영상, 양 김씨가 주축이 됐던 민취업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죠.
마지막 키워드는 헤어롤의 비밀입니다.
예. 이정미 전 헌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미 전 헌재 재판소장 대행은 역사적인 탄핵 심판 선고 이래 헤어롤을 그대로 한 채 나타나서 관심을 끌었었고요.
예, 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대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정미 전 재판관이 한 대학 특강에서 당시 헤어롤에 대해서 이유를 좀 밝혔는데
예.
당시에 미용실에 갈 시간조차 없어서 보통 집에서 가위로 머리를 자를 정도였다.
예.
헤어롤을 못 뺀 것도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뭐 의식조차 못하고 온 상태였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때 뭐 고민도 많고 일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 둘째가 고3이었는데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가슴에 남는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있었던 어떤 뭐 탄핵 심판 때문에 겪었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오늘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인간적인 고뇌가 컸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슬픈 역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죠.
예.
예, 이 부분은 물론 그런 대통령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예.
또 학생들이 다시 태어나도 판사를 하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판사는 힘들었다. 수학 선생님을 하고 싶다.
아,
이렇게
예.
답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수학 선생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학 선생님도 어려워할 수 있는 예. 부분입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packed your last two bags, the taxi's round the bend. You used to laugh out loud, but you can't remember when you lost your lines. It's like you're moving out of time, and the whole world crumbles right beneath your. So I might have made a few mistakes, but that was back when you were smiling.